광고 드린 대로 오늘 아침부터 빌립보서를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바울의 서신이 여러 개 많습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서와 함께 가장 심오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서신이 빌립보서라고 많은 성경학자들 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장뿐이 안 돼요. 짧습니다. 근데 그 짧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우면 좋은 구절들, 또 외울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하면 너무나 좋은 그런 구절들이 그냥 네 장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빌립보서를 이제 강해를 하면서 이 빌립보서는 편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 무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저자가 어떠한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고 배경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의도, 이런 것들을 먼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이제 첫 시간을 하면서 빌립보서 전체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성경사전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의 4대 옥중서신 중 하나다. 옥중서신,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기록한 이와 같은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사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본서신, 즉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저자의 따뜻한 인간미와 풍성하고 깊이 있는 내면의 신앙심으로 가장 잘 승화시킨 책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품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인간 저자의 따뜻한 인간미, 풍성하고 깊이가 있는 그 내면의 그 신앙심, 이걸로 예수님의 성품을 저 위로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끌어올렸다. 그래서 감옥에서 기록된 것으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감사와 찬양 또 환희의 기쁨이 넘치게 표현되고 있는 것도 빌립보서의 장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라이프 성경사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서신은 그리스도와의 일치와 연합을 이룬 성도들이 내면의 신앙 인격을 고양시킬 수 있는 좋은 지침서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점에서 본 서신 빌립보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맞습니까? 이런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이러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내면의 신앙 인격을 이렇게 틀어 올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기초를 제공하고 그 안에 핵심 내용을 설명해 주는 아주 좋은 지침서다, 이렇게 라이프 성경사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 1장 1절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언제쯤 기록이 돼 있냐? 다른 옥중서신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말년에 로마 감옥에 한 2년 정도 갇혀 있었는데 그때 기록된 것으로 대다수 성경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본문 내용을 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분명히 이것은 옥에서 기록된 것이 맞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언제쯤이냐? 대략적으로 주후 62년에서 63년경,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주후 한 30년경이에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하고 그난 30년 동안 세상에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인생의 이제 최후를 맞게 되는데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네 가지 옥중서신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다,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 예수님의 그 성육신 이후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공생의 사역, 공생의 사역의 맨 마지막에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기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여러 차례 반복이 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신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 빌립보서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복음서를 통해서 확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고 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 특별히 신학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이고 복음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무명한 자로, 이름이 없는 그런 무명한 자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심지어 보통 인간들보다 더 낮고 비천한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렇죠? 그 분명한 증거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집행하는 이와 같은 그 형벌 중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 같은 그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당시 보통 사람들에게도 흔치 않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님의 겸손과 그 다음에 희생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까지 오셔서 겸손하게 희생예물이 되시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한 거,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잘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30년 동안 온 세상을 걸어다니고 바다에 배를 타고 다니고 달구지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산맥을 넘고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그 고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결국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로마 감옥에 무고하게 갇혀서 그래서 결국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그런 처지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하고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주와 그리스도로 아버지께서 올려놓으신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자기와 그 예수님 이렇게 투영을 해가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이유 이런 것들 여기에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도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밖에서 마음대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향해 오히려 위로를 하고 권면을 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마하는 감옥에 지금 갇혀서 자유가 없어요. 돌아다니질 못해요.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밖에서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없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항상 주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친절하게 또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그 다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쁨이 넘쳐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그런 생각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각, 자기를 낮추어서 아버지께 끝까지, 그것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끝까지 순종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올리신다고 하는 거. 그렇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 이걸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고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지 않으면 높아질 수 없고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다는 본서신의 핵심이야말로 하늘 끝까지 높아지려다가 수없이 실패하는 현대인들이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집중해서 들어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라이프 성경사전이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자꾸 이렇게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 추락을 해서 저 밑에 실패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또 인간으로서는 우리 사도 바울을 모델로 삼고 어떠한 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어떠한 것이 행복인가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왜 빌립보서를 강해하려고 하는가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많이 강해를 했습니다. 일단은 성경 말씀 자체를 여러분에게 강해해야 되겠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왜 그러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알려주는 것이 목사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 않은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 예배서서, 골로새서 이런 부분을 하지 못했고, 또 복음서 가운데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빌립보서를 먼저 강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여러 구절 가지고 이게 설교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나이가 더 들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강해하는 거.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책무가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빌립보서 전체를 좀 강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특별히 요 근래에 제가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인생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울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과 많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말씀 때문에 고통과 핍박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지금 바울을 한번 보세요. 무려 30년 동안 그 당시 세상에 살던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이 돌아다닌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원받는 이 단순한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달해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그 일념을 가지고 그난 30년 동안 말씀을 전하듯 지금 감옥에 갇히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지금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4장 4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죽을 날인 내일 모레 이렇게 앞에 이렇게 다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막 쥐가 돌아다니고 먹을 것이 거의 없는 이런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상태에서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것도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런 권면의 말씀이 나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이해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제가 지난 한 두 주 동안, 지난주에는 닥터 켄달 그렇게 고생하는 그 모습 제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존 파이퍼 전립선 암 걸려서 고생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뭐라 그래요? 그렇게 암에 걸리고 죽을 고생하는 그때가 내가 일생을 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렇게 그분들이 고백을 해서 제가 그분들은 정말 위인이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도 그런 사람이 한번 되면 좋겠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감옥서에 갇혀서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항상 기뻐하라는 이런 말씀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삶을 한번 저도 성경 말씀을 자세히 연구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한번 강의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빌립보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구구절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쁨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이와 같은 서신이 있으니, 그래서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젊어서부터 미리미리 앞으로 당할 그런 고난을 생각하고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내가 이기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려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해 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를 그 여러 개 중에서 먼저 강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빌립보서는 제가 강해를 하려고 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 중요한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외우고 살면은 너무나 좋은 그런 구절이 많은 거예요. 먼저 한번 성경을 저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죽는 게 이득이라니, 다들 오래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내게는 죽는 게 이득이라고 얘기를 하니, 그러고서 23절에는 떠나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는데 죽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이해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죽는 게 더 좋다, 아직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이걸 택한 거예요.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한번 좀 깊이 연구를, 이거 피상적으로 읽는 거 말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의 심정이 돼서 어떻게 바울이 죽는 게 더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나도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사는 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사는 게 다르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2장 3절 4절 가서 보니까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봐라. 여러분 이게 가정생활에도 교회생활에도 사회생활에도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평생을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유명한 말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밖으로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냥 성경 말씀만 읽어도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을 쓰게 된 그런 배경과 함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거를 이 사도바울의 심정으로 조금 더 설명을 제가 한번 하면서 이런 가운데 나오는 기쁨을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7절에서 9절 가서 보니까 사도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영어로 다 어떤 사람이 뭐 일을 잘했어요 그럼 뭐라 그래? 엑설런트 그러잖아요. 여기 엑설런트하다는 게 우리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엑설런트하다는 거예요. 그냥 굿 정도가 아니에요. 굿 좋은 거예요. 굿이 아니라 엑설런트, 뛰어나다는 거, 빼어나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너무나 빼어나고 좋아서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너무 귀중한 그런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래야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8절에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가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영어로 whatsoever, 무엇이든지 좋은 거, 선한 거, 덕이 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 기쁨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하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를 저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각인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그걸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한번 돼보자, 이거를 호소하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를 선정을 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11절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이러한 말씀들 그냥 하나하나가 그냥 다 외우면은 우리 삶에 그냥 적용하면 너무나 좋은 이런 말씀들. 그래서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주제 설교하듯이 그냥 쭉 이렇게 강의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한번 돼보자. 이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솟아나오는데 이런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한번 돼보자 하고 여러분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가서 살펴보니까 빌립보서 안에는 기쁨, 기뻐하라가 이 네 장 안에 적어도 1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장을 읽을 때 네 번은 나오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쁨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심오해요. 짧지만 강의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게 빌립보서가 이렇게 심오한 말씀을 담고 있는지 그냥 피상적으로 읽을 때 하고 내가 이제 이 말씀을 강의해서 가르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위얼스비 주석도 보고 프리칭 더 월드 주석도 보고 여러 주석들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빌립보서에 대한 강의가 보통 10번에서 16번이 돼 있더라고요. 10번에서 16번. 이 안에 내용이 그렇게 풍부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주제가 이 안에 이렇게 풍성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그저 주제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대로 중요한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그러한 시간을 앞으로 좀 가지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나와 그리고 내 아내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그런 말씀, 그 말씀을 준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냥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와 제 아내, 제게 아이들이 있어요. 사위들이 있습니다. 지금 손녀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 자신과 내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걸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려고 이 빌립보서를 이제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를 이해하려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이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이제 사도행전을 가셔야 돼요. 사도행전 15장 16장 가서 보시면은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된 그런 배경이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방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에 돌아왔더니 저 유대 지방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이라 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율법 규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울과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우리 이방인 성도들 향한 자유의 헌장이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이 돼요. 뭐라고 결정했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구약시대의 모세가 만들어놓은 율법의 규정을 다시 따르도록 명령할 그런 필요가 전혀 없다.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어린 양 끌고 여기 예배드리러 올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제사장 중간에 두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 다시는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할례 같은 거 다시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유의 헌장이 이 안디옥 이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전달해 줘서 그 이후로 이 모세의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 것이 선포가 돼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선포가 된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선포했는데 다시 한번 가자. 그런데 둘 사이 이제 싸움이 생겨서 서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지면서 사도행전 16장부터 28장에는 다시는 바나바가 나오지 않아요. 다시는 베드로가 나오지 않아요. 오직 16장부터 28장에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누구를 선택했냐? 신라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선포했던 그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신라를 선택을 해서 그래서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에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첫 부분에 가서 보니까 루스드라에 디모데라고 하는 훌륭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자기들 여행에 이제 합류를 시키고, 자, 그 이후에 이제 이 소아시아 지방 다시 한번 돌아다녀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환상 가운데 저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부르짖음을 보이는 겁니다. 자, 마케도니아. 여러분이 나중에 가셔서 이 성경 뒤에 가서 보시면 지도가 있어요. 지도. 소아시아라고 이야기하면 터키를 얘기하는 겁니다. 터키. 소아시아 바로 넘어가면 그리스예요. 그리스. 지금 여러분이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 아시죠? 이스탄불. 그 이스탄불이 옛날엔 콘스탄티노플이었어요. 콘스탄티노플. 그 전에는 그 이름이 비잔틴이었습니다. 자, 거기가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는데 그 해협 이쪽으로는 터키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그리스가 되면서 여기부터 유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이 이스탄불에서 서쪽으로 한 300km 정도 돼 있는 로마 사람들의 식민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드디어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원치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쪽으로 보낸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떤 사람이 조인을 하냐 하면 의원 누가라고 한 사람이 같이 이 여행에 이제 조인을 하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같이 다니면서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자, 그래서 빌립보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보통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어디를 먼저 찾아갑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죠. 그래서 빌립보에 갔는데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회당이 되려면 최소한 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유대인 남자들이 있어야, 그래야 회원이 구성이 돼야 회당을 만들 수 있는데 빌립보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회당을 만들 여력이 안 되고 회당의 구성원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거기 조그만 이런 강이 흐릅니다. 강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거기 여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때 두아디라 출신의 여인이 있었어요. 이름이 누굽니까? 루디아. 루디아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과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겨서 루디아의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냐, 점치는 여자아이를 고치게 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맞고 고통당하는 그와 같은 일을 겪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결국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구원받아요? 남자가 구원받잖아요. 누가 구원받아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가서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이 빌립보 감옥 감수가 외치게 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빌립보 감옥의 감수가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좋은 일을 해주고 지금 매맞고 옥에 갇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통탄해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는 그런 일이 생기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런 일이 생겨서 드디어 뭐가 생긴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 바울과 이 일행이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아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서 드디어 이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의 교회가 서게 된 겁니다. 이 일이 언제쯤 생겼냐? AD 50년경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게 62년경에 갇혀있으니까 한 10년, 12년 전에 빌립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유럽에 있는 첫 번째 공식적인 이 성경에 기록된 교회를 사도 바울이 이제 세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에게 아주 의미가 깊은 교회예요. 본인은 다소 출신이에요. 다소는 터키예요. 난 터키 지방에만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고 거길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유럽으로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서 죽을 때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니까 과거의 일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그래도 내가 유럽에 가서 처음 세웠던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렇죠? 그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따뜻한 그런 마음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가니까 3절에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 여러분, 첫날부터의 의미 아시죠? 빌립보에 들어간 그 첫날부터, 그렇죠? 예, 이 말씀 있는 사람들 찾아 돌아다니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다음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나고 이렇게 한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사랑, 그렇죠? 그 사람들이 보여준 그런 은혜, 이런 것들 기억을 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이 배경을 이해하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에 나오는 중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fellowship. 가서 보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생각하는 건 복음 안에서 너희와 내가 교제했기 때문이다.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 오는 거는 이 세상 사람들 커피집에 가서 이렇게 나누고 뭐 하는 이런 사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복음 안에서의 사귐이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의 사귐. 여기 예배당이 이렇게 모이고 그렇지 무슨 교제를 모이고 뭐든 모이고 여기 좋은 장소가 있어서 모여요. 모임의 핵심이 뭐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데는 바울과 그 빌립보 성도들 간의 끈끈한 교감, 그렇죠? 이 서로 나눠주려고 하는 어떤 친밀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빌립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돈을 거둔 거예요. 물질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런 형제를 시켜서 당신이 로마 감옥에 거기 가서 이 바울에게 이 선물을 좀 주고 와라.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이 선물을 주러 이제 간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이게 살려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이제 빌립보로 돌아가려고 할 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사람들이 너희가 나에게 보여준 이 사랑, 그렇죠? 이 물질적인 이런 도움 너무 감사하다. 이것과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교회를 세웠을 때 어떠한 고생을 하고 어떠한 즐거움을 내가 너희와 함께 누렸는지 이 빌립보의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 감옥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이거를 너희와 함께 나누길 원한다. 이걸 지금 네 장으로 기록한 게 이게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어느 면에서 목사와 성도들 간의 그 끈끈한 그런 교제, 그 친밀함, 그렇죠? 돈을 뭐 몇 푼 주고받은 거 이런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을 기억해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사람을 보내고 수천 킬로미터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는 동안 이 사람이 병이 들어가고 죽을 지경에 이런 걸 하나님이 고쳐주니까, 그렇죠? 이 사람을 다시 보내면서 너희의 사랑과 애정, 나를 이렇게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 이런 걸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서신을 쓰겠다 이렇게 해서 적어놓은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눈물 나오게 아름다운 이런 인간적인 기쁨이 들어있고 애정이 들어있는 이런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를 먼저 표시하고 그 다음 2장에서는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그런 의향을 이제 표현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가는 것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는 데마다 이야기하니까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여기 빌립보에도 온 거예요. 쉽게 이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 그걸 긋고 와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생기듯이, 그렇죠? 이 이전에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열심히 가르쳐 놓으면 유대에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받아야 된다, 끝끝내 물고 늘어진 이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 디모데를 보내서 그래서 견고하게 서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뭐냐?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가서 보니까 다른 서신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다른 서신들 가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자기를 꼭 사도라고 표현해요. 사도. 근데 지금 사도란 말을 안 쓰고 있어요. 단순하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빌립보 성도들과 이런 관계는 나는 사도고 쉽게 얘기하면 나는 목사고 뭐 여러분은 평신도면 이런 스타일의 그런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을 뺀 거예요. 어떤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내가 글을 쓰는 게 아니다. 정말 똑같은 그런 성도로서 더욱이 성도인데 어떤 성도냐? 예수님께 매여있는 종으로서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쓴다. 무슨 이야기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어요. 나중에 가서 보면 이 자매님들 간에 분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쓴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강조한 것이 뭐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다. 1장 27절. 너희 행실을,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말도 고상하게 하고 생각도 고상하게 하고 옷도 고상하게 입고, 그렇죠? 무슨 문화생활을 하든 뭐 차를 몰아도 그 모든 것들이 남들이 보기에 법규도 지키고 질서 있게 행하고 고상하게 행해서 사람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 8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 이런 거를 생각하고 실천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로 모일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야, 이 사람들 정말 다르구나, 깨끗하구나, 고상하구나, 거룩하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말하는 것도 다르구나, 행동하는 게 다르구나, 밥 먹는 거 하나까지도 다르구나, 이 교회 모든 문화가 세상과는 다르구나 하는 거를 우리 서창동이 캠퍼스에 들어오면 믿지 않는 사람이 보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아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 몸에 속하는 그런 교회와 이 지역교회는 다르다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교회는 같은 믿음을 공유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믿음 진술문이 있습니다. 교회의 철학이 있어요. 교회의 문화가 있어요.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같은 예수님을 섬겨도. 그래서 지역교회는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뭐가 같아야 지역교회를 할 수 있냐? 한 마음이 돼야 될 수 있어요. 한 생각이 돼야 지역교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생각. 그래서 우리 서창동, 우리 사랑침례교회 그걸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한 믿음, 한 생각, 한 철학, 한 문화, 이것이 돼야만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 그 한 마음, 한 생각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말씀대로. 자,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사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온 네 장 안에 가장 나오는 명사, 제가 가서 다 세봤습니다. 그래서 37번이 나와. 이 네 장 안에 37번이 나오는 명사가 있어요. 한번 영어로 게스 한번 해보세요. 한번 추측해보세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까? 아까 기쁨은 한 19번 나온다 그랬으니 그건 아니고.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가장 많이 나와요. 여러분, 네 장 안에 그리스도가 가장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리스도로 충만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그리스도의 신학, 그리스도의 인품,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배어 있는 책이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그럼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범을 보이셨는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충만하게 녹아있는 책이 빌립보서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이거 한번 좀 보고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산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장 4절, 18절 등등에서 19번이나 기쁨이 나오는데 그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아니면 누구의 기쁨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있는 소망 때문에 누리는 그런 기쁨. 이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공부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려고 빌립보서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나오는 기쁨이냐?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조이. 조이는 조이와 해피니스가 있어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거 어디 커피 하우스 뭐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 좋은 맛이 좋고 그 기쁘잖아요. 그거는 해피니스예요. 이건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이게 해피니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조이, 이 기쁨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으로 충만하게 솟아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바울이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그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자, 그래서 결론의 말씀 이제 드립니다.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기쁨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하늘의 소망 때문에 갖는 기쁨, 저 휴거가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기쁨, 부활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기쁨,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들, 한번 눈이 보지 못하고 귀속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것들, 전혀 다른 차원에, 지금 무한한 그런 차원의 그런 일들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내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기쁨,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21세기 한국 땅에 살면서 누려야 되기 때문에 빌립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세하게 좀 같이 설명을 하고 같이 공유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이 빌립보서 강해를 하는 모든 시간에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4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과도 함께 계시고 감옥 속에서도 누가 함께 계세요? 아버지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21세기 한국 땅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든지 교회에 오든지 집에 있든지 사회생활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기쁨이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런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내 자신도 누리고 싶어서 이번에 빌립보서를 강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강해가 되는 동안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승리의 그 선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